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옷에서 오고 있는 장윤재 형제입니다. 제목이 스마트폰의 해악입니다. 갑자기 왜 뜬금도 없이 스마트폰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누가 저한테 숙제를 주셨거든요. 네,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손표 주셨죠? 손표 주신 분이 누군지 송구를 할까봐 말씀을 안 드린 것처럼 저도 숙제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송구를 할까봐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메인 포인트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스마트폰, 그야말로 전화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쓰고 있는데요. 이게 꼭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기술적으로 그리고 생활적으로 신앙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성은 객관적인 부분으로 전화기가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이고요. 그거를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깨달았던 부분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전화기를 누가 최초로 발명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누구라고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화할 때 들리는 소리를 벨 소리라고 하지요. 이번에 숙제를 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벨이 아니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안토니오 무치라는 사람이 1854년도에 전화기를 발명했어요. 근데 왜 벨일까 봤더니 안토니오 무치가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특허로 등록을 못 시킨 거예요. 가등록을 했는데 임시 등록인지라 효과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21년 후에 벨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알렉산더 에브림 벨이라는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정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전화기 발명가가 벨이 됐던 겁니다. 즉 돈이 없으면 억울하고 서운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죠. 네, 이게 본론은 아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전화기가 발명이 됐고요. 사람들 간의 통신 수단으로 되게 많은 애용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는 이 수화기하고 소화기가 구분되어 있었어요. 1대1 통신을 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쓰기 위해서 교환기가 필요했습니다. 스트로그라는 사람이 교환기를 만들었고요. 그 방식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교환기 방식에 연결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이얼식 전화기가 나왔는데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검은색 전화기는 일반용, 백색 전화기는 네, 귀빈용이었는데 일반용은 교환수가 있었고요. 백색은 자동이었습니다. 백색 전화기의 가격이 집 한 채였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전화기는 버튼식이고 지금까지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다 보니까 편리성을 추구하게 됐어요. 따라서 선이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 선이 없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이 두 개가 있죠. 수화기에 있는 선이 하나 있고요. 벽에서 나오는 전화기가 있죠. 선이 있죠. 맨 처음에는 수화기에 있는 선을 제거했습니다. 무선 전화기죠. 방에서만 쓰는 거. 그 다음에 전화통과 벽 사이에 있는 선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선 전화기로서 이제 셀룰러폰이라고 하는 이동하면서 쓸 수 있는 전화기로 발전이 됐고요. 지금에 와서는 그 전화로 음성을 전달하고 문자로 하는 기능 이외에도 사진을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카톡같이 멀티미디어를 볼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2002년도에 안토니오 무치가 정식으로 미국 의회에서 전화기의 발명가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뭐가 다른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우리의 음성만 전달하고 글자만 썼으면 괜찮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기 기계 내에서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 중에 스마트폰 없으신 학생 세 분이 있어요. 네, 그 부모님께서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네, 스마트폰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기가 없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훨씬 많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스마트폰이 보입니다. 그렇죠? 모든 기계에는 하드웨어가 있고요. 장치 장비가 있고요. 그걸 구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기능을 제공하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통해서 데이터라고 하는 컨텐츠를 읽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기계로서의 조건이 되는 거고요. 기계를 만든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서비스라고 하는 교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스마트폰이 없어서는 안 되는 오락기가 된 거고요.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소스가 된 겁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여러분이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스마트폰에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숨어 있죠.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게임도 할 수 있고요. 도박도 할 수 있고요. 쇼핑 가능하고요. 일기예보 볼 수 있고 결제할 수 있고 동아리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장난감으로 제일 유명했던 토이스 알 어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방송 들으시나요? KBS, MBC, SBS? 볼 게 없어요. 다 어디 있죠?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에 있잖아요. 훨씬 더 다양성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방송은 죽고 휴대폰은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훨씬 더 많은 재미를 주게 된 거죠. 따라서 혹시 여러분 그 가입하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알람이 울리지 않나 모르겠어요. 알람이 울리면 여러분께서 미리 설정해 놓은 그 기록에 의해서 뉴스가 도착했습니다. 동영상이 와 있습니다 하고 깨울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내 포로가 되는 겁니다. 아주 쉬워요. 근데 이제 앞으로 서비스까지 왔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일방적으로 방송에 오듯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올릴 수 있는 걸 바뀌게 되는 것이죠. 즉 유튜브를 할 때 업로드가 가능한 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일방 통행이 아니라 바이디렉셔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한 번 조회할 때마다 2.3원씩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단가는 그 발령이 넘어가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릴게요. 제 후배 중에 이름은 말하기 좀 어려우니까 자랑 같은 성이었습니다. 제이 교수, 학원과를 전공하는 교수였는데 같이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됐고요. 후배가 정말 참 매너 있고 예의 바르고 똘똘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후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첫 딸을 낳은 다음에 아기가 없는 거예요. 뭐 아들, 딸 구분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들을 원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누뚱이로 하나 낳습니다. 개를 데리고 저희 집에, 105세 있는 저희 집에 방문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미리 웃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아이가 너무 귀엽고 똘똘해가지고 쟤한테 미래를 보여줘야 되겠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를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앞으로 커서 무슨 일 하고 싶어? 물어봤습니다. 장군 또는 변호사 아니면 교수 나올 줄 알았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임대업이나 해야죠, 뭐. 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게, 야, 세상 많이 바뀌었구나. 이제 앞으로는 임대업이 아니라 유튜버나 해야 되겠죠? 라고 말할 겁니다. 그만큼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여러분이 알지 못한 사이에 여러분들은 지금 모든 행동들이 다 노출되어 있어요.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전에 했던 모든 기록들을 뒤져가지고 다 증거로 나오죠? 그게 왜 그럴까요? 컴퓨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저장되는 스토리지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모든 내용들, 문자, 조회했던 것, 방문했던 것까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이제 여러분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추적이 가능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어를 썼는데 미처 못 꽂혔습니다. 여기서 아실 거예요. 빅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통화할 때마다 쌓여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영어처럼 안 없어져요. 이것이 전화기 인터넷 또는 내부 인터넷, 내부 인트라넷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통신사를 통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라고 하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제공자에게 그리고 미국, 유럽, 전 세계 감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전에 보면 이렇게 알록달록 바뀌는 프리즘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름의 감시 시스템을 가지고 추적했던 거죠. 그래서 명목은 좋아요. 테러리스트를 찾겠다, 용의자를 찾겠다, 아니면 반정부 선동자를 찾겠다라는 명목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명목하에 일반 대중도 감시가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슬블로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간에 있는 남자죠. 이 사람이 미 정보국에 있던 파일을, 클래스파이드 파일이라고 하는데 노출시켰죠. 그리고 그거를 영화로 만든 제목이 스노든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올 정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보신 분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계정, 이메일 있잖아요. 이메일까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추적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옆에서 애인처럼, 아들처럼, 딸처럼 데리고 있는 스마트폰이 결국은 여러분의 모든 감시자예요. 오후 담당자 필요 없어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 네, 큰일 났습니다. 보신 것처럼 하루 왼손에 붙어 있어. 이거는 뗄 수가 없어요. 죽지도 않아.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중독은 여러분의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거. 끊으면 금단 증세, 불안하던가 초조하고 일이 안 잡히고 떨리고.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보시는 것처럼 중독이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WHO에서 5월 달에 질병으로 정했어요. 질병은 증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병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통해서 굉장히 피로가 쌓이게 되는 거고요. 잠을 못 자요. 보신 것처럼 잠자고 있는데 계속 이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이 휴대폰에 하는 불빛 있잖아요. 이 불빛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이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되는 호르몬을 감퇴시킵니다. 잠을 못 자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겠지만 오래 보시면 고기가 쭉 빠지면서 아래로 떨어져요. 거북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시죠? 혹시 볼링 해보셨나요? 볼링 공을 들어보셨어요? 그 볼링 공이 여러분 머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머리가 1cm 앞으로 나가면요, 3kg가 무거워집니다. 이 추의 원리에 의해가지고. 그만큼 목 디스크에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리고 막 카톡 치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손목에 있는 인대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손목 옆에 있는 신경이 눌려요. 눌려서 그 터널 증세에 따라가지고 절린다든가 피곤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큰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그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아이들, 남자 아이들 나중에 결혼도 하고 이제 장성할 텐데 주머니에 휴대폰 놓고 다니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정소가 25% 정도의 정자 감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밀폐된 공간에서 발진을 하면은 뇌에 5cm까지 침투해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세포를 죽입니다. 제일 나쁜 거는 발진이고요, 수신할 때도 밀폐된 공간을 피해줘야 돼요. 아주 나쁜 해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못해. 공부가 안 돼. 실험을 해봤더니 휴대폰을 안 쓰는 시간에 공부할 줄 알았더니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기 학부모라든가 또 신생아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 계실 거예요. 아이들한테 극히 나쁩니다. 혹시 여러분 본인이 아이를 안 낳을지 모르지만 손주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계시죠? 손자, 손녀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휴대폰을 갖게 되면 거의 중독에 가까운 질병을 앓게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애들이 경향신문사에서 휴대폰 중독이 됐다고 판정된 애들 다섯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휴대폰을 하고 있어. 그래서 물어봤대요. 기자가, 야, 니네 중독인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제가 언제요? 휴대폰 쓴 적이 없는데? 라고 발뺌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학생들은 본인이 얼마나 쓰는지는 몰라요. 따라서 통계로 나와 있는 데이터는 신뢰가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훨씬 더 높은 수치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5분에 지금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5분에 두세 번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지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2012년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7년이 지났잖아요. 그때 그 아이들이 아직도 중독을 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를 뽑아본 거예요. 실제로 그랬더니 중독성이 있거나 과의존증 있는 사람들이 전체의 18.6%, 10명 중에 2명이고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난 못 살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특히 부모가 중독이 되면, 부모가 본을 보이게 되면 애들은 따라한다. 혹시 애들은 안 따라한다 하는 아이가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니까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동 중에 19.1%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아동은 누구냐면 9살까지를 얘기해요. 3살부터 9살까지, 9살까지. 이때의 아동이 엄청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얘네들이 크니까. 따라서 2018년도에 보면은 실태 조사를 보니까 10명 가운데 2명이 중독이 되어 있고요. 특히 유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은 너무 심각하다. 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학생들한테 너 중독이지? 라고 얘기하면은 저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아는 누가 대답하겠어요? 애들이 할까요? 부모가 하겠죠? 부모가 자기 애들한테 중독입니다라고 얘기할까요? 잘 안 한다는 거죠.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높은 수치의 중독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좀 관찰했습니다. 숙제를 받은 이후에 저도 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 감사 실시했죠.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분들, 아이들한테 휴대폰을 앵겨놨어요. 애들은 열심히 그것만 보고 있고, 물론 애들이 그거를 가지고 놀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말씀은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애들은 지금 망쳐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고백이에요. 맨 처음에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는 야, 저렇게 나쁜 거를 얘한테 주다니 부모 아니네 라고 얘기를 했다가 본인이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음식이 안 넘어간다는 거죠. 따라서 아기 상어라는 걸 딱 줬더니 애가 조용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봤어요. 아기 상어가 뭔가. 그랬더니 너무 재밌어. 음악도 재밌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애들이 중탕장 합창단으로 모여가지고 그 노래를 불러주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가사 한번 보세요. 그리고 뽀로로? 라는 것도 있잖아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어른들은 맡기는 거죠. 실제로 그 애들이 크니까 엄마한테 옛날에는 나한테 줬는데 왜 뺏으려고 합니까? 라고 반항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독이 될 것 같아가지고 끊으려고 했더니 안 끊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것이 지금 이 기자를 통해서 고백이 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있는 데이터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스스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여러분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문제의 해결은 없을 것 같다. 모든 문제를 아이한테 돌릴 수는 없다 하는 부분이고요. 애들도 눈이 있다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폰과 그 핸드폰은 중독성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그거를 주는 순간 아이한테 담배를 주는 겁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자담배를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꼭 예배 시간만큼은 휴대폰, 스마트폰 없이 지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특히 벨이 울리면 앞에 계신 분이 정신을 못 차려요. 문맥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 그 우리 손이잖아요. 따라서 프리, 우리 그 텍스 프리, 듀티 프리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프리를 만들어서 그 시간만큼은 절대로 휴대폰,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자.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하다 보면 대체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책을 본다든가 산책을 한다든가 대화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반드시 대체가 되어야지만이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부분은 휴대폰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명 이기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키잖아요. 지금은 내비게이션 없으면 길을 못 찾아갈 정도니까요. 그리고 내비를 킨 상태에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 다른 설교, 교양 강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늘 말씀하시는 리서치가 가능하고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는 괜찮으나 과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아기들 3살부터 단속을 하셔야 돼요. 특히 지금 신혼 부분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손주, 손자 특히 관심 있게 보아주시고요. 절대 스마트폰 앵겨주신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쭉 내용을 제가 정리하면서 제 더 큰 축복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벨이라는 사람이 정말 발명가가 아니었구나. 그걸 보면서 실제로는 저작권과 특허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작권은 가장 먼저 만드시는 분이 주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림, 음악, 시,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특허는 특허청에 등록이 돼야지만이 가능해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저작권은 만든 상태 그 결과물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임의대로 복제를 하거나 바꾸거나 다시 배포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위반하게 되면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5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셔야 됩니다. 제 딸이 있는데 LA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갑자기 교회를 바꿨다는 거예요. 왜 바꿨니?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저작권을 위반하셨대. 무슨 말이야? 알고 봤더니 목사님께서 자기 설교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무단으로 갖고 와서 설교했다는 거예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항상 출처를 밝히시고 그 레퍼런스 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확실한 준법 정신과 기본이 되어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위반이에요. 마찬가지로 법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허와 저작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제 굉장히 큰 기쁨이었던 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스마트폰이 생겼잖아요. 아침에도 기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있어요. 전기가 통하면 돌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스마트폰 자체에서는 동작시킬 수가 없다. 즉, 여러분 운전 다 하시잖아요. 자동차에 배터리가 있고 연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움직이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대로 놔두어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 초월적인 누군가에 의해서 힘에 가해졌을 때, 즉 우리로 말하면 스위치를 눌렀을 때만 동작하게 돼 있죠. 따라서 이 기계가 아무리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움직이게 하는 외부의 능력이 있지 않으면 죽어있는 것이다. 따라서 물질은 그대로 자기 스스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외부에 있는 어떤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 제 창조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게 제일 궁금했어요. 여러분 국기대에 맹세를 하실 때 이렇게 왼손에 이렇게 오른손을 왼손 가슴에 올리잖아요.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뭐 느껴지시나요? 뛰어지시나요? 네, 심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 심장을 뛰게 하셨습니까? 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봤더니 심장을 뛰게 할 때 심장 충격기가 있고요. 제세동기가 있어요. 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어있는 물질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외부의 입력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심장을 누가 움직였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겠죠. 뱃속에 있는 아기가 큰 딸이 작은 아들이 제 아내의 배를 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느꼈어요. 근데 저를 한 번도 심장을 뛰게 한 적이 없거든요. 아기가 혼자서 심장을 뛰게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거 누가 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아, 남자의 씨가 있겠구나. 남자의 씨는 움직이잖아요. 헤엄을 치잖아요. 즉 외부에 있던 어떤 운동하는 것이 들어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그 운동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을까? 아, 씨 방에서 나왔겠구나. 성인 건강한 남자로부터 나왔겠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어있는 물체는 외부의 능력이 없이는 영원히 살 수 없었는데 외부에 있던 능력이 가했을 때 살았던 것처럼 나의 심장은 외부에 있는 초월적인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겠구나 하는 게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능력은 나한테 온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왔구나. 아버지한테 왔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아버지인 그 아버지는 어디서 왔을까? 그 아버지 심장은 누가 뛰게 했을까? 아담이었습니다. 누가 뛰게 했을까? 참되시고 진정한 저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쓰는데 실제적으로 스마트폰을 쓰는 것이 어떤 악한 것이 있는가를 저 영적으로 좀 보았습니다. 기계적으로 봤지만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그 마귀가 나와요. 제가 마귀라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주님을 모르게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미션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마귀가 되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마귀가 어떻게 했나 봤더니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귀는 일단 못 보게 해요. 그리고 말을 못하게 해요. 못 듣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마귀는 우리한테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마귀는 밖에서 공격을 못하겠죠. 따라서 제 느끼기에는 마귀가 밖에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고 입을 막는 것은 스마트폰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못 들으면, 못 보게 되면 실제로 아무리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못 찾는다는 거죠. 봉사가 주님의 검을 못 찾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패잔병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제 교훈이었습니다. 따라서 마귀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사람을 봉사로 만들고 귀머거리로 만들고 말을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야 윤재야 돌격 앞으로 그랬는데 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스마트폰 하느라고. 이게 된다는 것이 생각이고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저기 주어졌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그 사탄의 성경이 있는데요. 아, 성경이 아니군요. 사탄의 그 경전이 있는데요. 망하소서라는 책이고요.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앱과 인터넷으로 스마트폰 안에서 항상 검색하되 모두 낙오자가 되도록 모든 중독과 과도함으로 그 일에 몰입해서 있자. 아주 네, 절실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건 왼쪽에 있는 말씀이죠. 혹시 학생들이나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라는 말씀입니다. 오른편은 기도와 말씀이고요. 왼쪽은 앱과 인터넷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발신이고요. 발신 전화이고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송신 전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을 너무 옆에 쓰다 보니까 그 부재중 전화가 왔던 거였어요. 예배소서 4장 20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열심히 스마트폰을 읽다 보니까 제 영적인 전화기에 와 있는 말씀을 모르고 있다가 제가 최근에 보게 된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스마트폰을 보다 보니까 정말 제게 와 있는 주님의 말씀이 부재중 전화로 와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봤더니 아 정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더 놀라운 것은 눈에 보는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서 어찌 형제를 돌볼 수 있을까. 저는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좀 부드럽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거꾸로 행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 부모님이 많이 과격했어요. 원래 맞는 사람은, 당하는 사람은 그 고통을 알지만 때리는 사람은 그 아픔과 고통을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커 나가면서 아버님이 많이 때리지는 않았지만 맞고 혼나고 그리고 시달렸을 때의 그 고통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더듬게 되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결혼한 다음에도 아이를 낳은 다음에도 그 원망과 그 미움은 가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천식이 오셨고 힘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제게는 제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게 주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던 거예요. 제 마음의 전화에 이 말씀이 새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전화기를 열고서 주님 말씀을 확인하고 달려갔습니다. 아버지한테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쌓였던 제 마음의 짐을 놓았습니다. 눈에 보는 아버지를 못 사랑하는데 너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제게 있는 주님 말씀이 제 가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됐죠. 내가 스마트폰을 보는 순간 주님 말씀은 내게 안 온다. 제가 아버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 한 곳에 매여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안 온다. 그런데 내 마음에 평안이 생겼고 그때부터는 제가 자신 있게 아버지 목숨은 두 개예요. 돌아가시지만 영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아침부터 밤까지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화는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나요? 우리 가슴 속에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전화로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불행이 있지 않나요? 이 시간부터 이제 여러분 모두 스마트폰보다 더 스마트한 형제님, 자매님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기쁨을 누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